오늘 말씀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줄 테니 이 사진 속에 나오는 꽃이 어떠한 꽃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좀 희미한데 제가 그 차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뭔가 뭐 같아요? 이게 뭐 개나리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찍은 거예요. 제가 벌써 6년 전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저한테 제일 인상적인 것은 그 성전 산이라든지 어떤 유적이 아니라 이 겨자씨, 누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겨자씨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3월 마지막 돼가지고 이제 우기가 끝내가지고 꽃이 지는 때인데, 제가 제일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야, 이게 겨자씨구나. 꼭 개나리 같이 정말 온 사방에 들에 다 퍼여져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거. 저 뒤에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이 겨자씨가 정말 사방에 퍼져 있어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 거. 이렇게 길가에도 이렇게 그냥 저 위쪽으로는 이제 농사를 짓는 땅인데 그 옆쪽으로 농사를 짓는 땅은 파란 것이 좀 잘 농사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들에 잡초처럼 막 우리 민들레라고 하나요? 우리 뭐죠? 그 여름에 막 팍 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퍼져 있어요. 그 다음 사진도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사방에 그냥 막 공사, 옆에 오른쪽은 공사하는 곳인데 이렇게 그냥 뭐 겨자가 그냥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다른 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더 가까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가까이 보면은 이 겨자,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겨자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이 겨자씨 또 겨자나무로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 처음 이렇게 본 사진을 보면 화려하고 웅장하고 가득합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작아요. 그 뭉쳐 있으니까 커 보이지만 가까이서 가보면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겨자씨 또 뒤에 나오는 누룩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역설,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 겨자씨와 누룩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성장하면, 그것이 일을 하면 크게 자라고 또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나무라는 표현이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지만 풀보다 크다라는 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겨자씨는 여러분도 뭐 사진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보셨겠지만 정말 작아요. 아주 작은 것인데 자라면 새들이 충분히 숨을 수 있는, 새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깃든다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스쳐가고 머무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스쳐가면서 잠깐 쉬기 위해서 머무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거처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새들이 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새뿐입니까? 그 바닥에, 땅 속에 여러 동물들이 쉴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그 시작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미약한 그러한 어떤 조그만한 그 몸부림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하지만 연약하고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는 거예요. 또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갖다 넣는다는 것은 숨겨 놓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을 그냥 위에다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밀가루 속으로 깊이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누룩이 그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을 가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의 그 일들이, 우리의 섬김이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막 외적인 화려한 막 그러한 시작이 보여지지 않지만 그 내면 속에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 작은 기도, 작은 촛불과 같은 그러한 찬양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 작은 우리의 기도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섬길 때에 남들처럼 크고 뭐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섬기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서 작게 순종하며 섬길 때에 그것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 작은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때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는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전통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좀 현대적인 또 새롭게 해석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나라고 책을 좀 찾아봤더니 예수의 위대한 비유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예수의 위대한 그 비유라는 책을 보니까 이 겨자에 대해서, 이 누룩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게 또 제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겔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원래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오늘 겨자씨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서 백향목과 연결되어져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백향목,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를 보면 꺾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백향목이 수십 미터 자라잖아요. 그렇다면 이 백향목의 그 씨도 살펴보면 이 겨자씨의 씨만큼 그 겨자씨가 다 자란 것과 비교해 본다면 아주 이 백향목의 씨도 가지도 작고 연약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만약에 비유로 한다면 컸을 때 웅장하고 멋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겨자씨를 사용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아까 사진에 봤지만 겨자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방에 퍼져 있어요. 잡초와 같은 겁니다. 겨자를 심으려고, 겨자씨를 심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겨자씨가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또 율법을 보면, 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혼종교배 섞으면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같이 심으면 안 되는 그 식물을 이야기할 때 겨자가 들어가요. 잡초와 같은 것들이니까 이 같이 밭에다가 심지 말라고 구약의 율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 같은 것, 겨자씨를 밭에다 농부가 심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의 상식으로 살펴본다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비유를 이야기해도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비유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잡초와 같은 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보기에도 존귀해 보이고 세상에서 보기에도 참 괜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연약한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이에요.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잡초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있는데 예수님 주변에 정말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그 들에 많이 퍼져 있는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잡초와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갈릴리의 어부고 이름 없는 어부이고 세리이고 뭐 열심은 있지만 열심당원이라고 하지만 그 리더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너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학벌 좋은 사람이 솔직히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사람이 마치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우리들은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냐는 거예요. 천하지 않냐? 세상에 천한 존재이지 않냐? 식민지의 통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밑바닥이에요. 멸시받고 있어요.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잡초처럼 들에서 흔하게 보이는 그래서 전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막대하는 그러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확장된다는 거예요. 선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실수들이 우리의 과거가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룩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부패한 것. 그래서 무교절에 이 누룩 없는 빵, 누룩을 아예 치워버리잖아요. 누룩이 있으면 변하니까, 부패하니까 누룩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을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 누룩을 넣는 존재가 여인입니다. 가부정적인 사회에서 솔직히 여인은 남자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부정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설명할 때에. 정결구레가 오히려 여인들에게 얼마나 더 철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 그리고 누룩을 이용해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비밀이 가루 서말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가루 서말은 곧 세사 한 에바에 해당하는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 지금 그러한 것으로 계산한다면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밀가루를 통해서 빵을 만든다면 세스아는 최소한 한 6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라는 거예요. 보통 집에서 60명이 먹는 빵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 6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드냐면 잔치가 있을 때입니다. 큰 잔치를 하거나 공동체 전체를 대접할 때 이렇게 이 정도의 분량의 그 밀가루를 사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손님을 위해서 세 수아의 고운 가루로 떡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먹을 잔치를 준비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 전부 부풀게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작은 섬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곁에 모이는 사람들은 솔직히 작고 연약한 자들 뿐만 아니라 세리, 죄인, 병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부정한 존재들, 이 부정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 초대교회가 역사적으로 로마에 나중에 국교가 됩니다. 로마 사회에서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존재였어요? 천민이었어요. 천민들이 믿는 신이에요.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가, 작은 공동체가 로마 전체를 변화시키는, 발효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섬길 때 막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그 섬김, 우리의 수고는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뭐 우리 시카고 하인 연합 장로교회만 해도 이제 점점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모여요. EM이 있지만, EM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점점 연약해지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작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작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요. 많은 갈등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모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세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누룩처럼, 누룩의 어떤 부정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오늘 말씀처럼 스며들어서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사업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아니 볼품없고 나약한 자들을 거부하고 또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감싸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지만 크게 자라게 됩니다. 온 들 사방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겨자씨를 비유로 사용하신 것처럼 누룩을 비유로 사용하신 것처럼 잡초 같은 사람들, 부정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